고등학교 댄스 파티인 프롬이 금지되어 있던 80년대 미국의 작은 마을 보먼트. 마을에서 열린 시의회에서 전학온 고등학생 랜 맥코맥은 성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다윗 왕도 노래 부르며 자유롭게 춤을 췄다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4년 미국에서 개봉한 허버트 로스 감독의 뮤지컬 애정 영화 풋루스입니다. 한국에는 자유의 댄스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아이들이 탈선하는 걸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춤과 로큰롤 음악을 금지한 보수적인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빈 베이컨, 로리 싱어, 다이앤 위스트, 존 리스고, 세라 제시카 파커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자유의 댄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대도시 시카고에서 태어난 자유분방한 고등학생 랜 맥코맥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엄마와 함께 둘이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미국의 남서쪽 작은 마을 보먼트로 이사옵니다. 보먼트는 자유로운 시카고와는 다르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게다가 시의회가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춤추고 록음악 듣는 걸 금지했다는 사실을 랜은 알게 되죠. 또 랜은 엄마,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갔다가 요즘 시대의 자유로운 문화와 음악, 그로 인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목사의 설교에 반발을 느끼며 마을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마을에서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청소년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책들을 마구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딸 아리엘과 청소년들을 통제해오던 쇼 목사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랜은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이기보다 고등학생들의 졸업기념 댄스 파티인 프롬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시의회에 용기 내 자신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로 마음먹는데, 허버트 로스 감독의 영화 자유의 댄스는 작사가 딘 피치퍼드가 자유의 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탄생했는데요. 딘 피치퍼드가 직접 각본도 썼습니다. 피치퍼드는 앨런 파커 감독의 1979년 영화 페임의 타이틀곡 가사를 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래 영화 자유의 댄스 주연으로는 톰 크루즈와 롭 로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톰 크루즈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일을 이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요. 영화 어젯밤에 생긴 일로 유명한 배우 롭 로는 세 번이나 영화 자유의 댄스 오디션을 받고 춤 실력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감독이 원하는 10대를 반영하는 외모도 갖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또 슈 목사와 갈등 관계에 놓인 자유로운 딸 아리엘 역할로 마돈나와 헤빌랜드 모리스도 오디션을 봤었다고 하고요. 데릴 한나에게도 아리엘 역할을 제안했지만 한나는 1984년 개봉한 영화 스플래시의 여주인공 메디슨 역을 맡아서 거절했고요. 로리 싱어가 결국 여주인공을 맡게 됐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여러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트랙터 결투 장면은 유타주 페이슨의 페이슨 고등학교 주변에서 촬영했고요. 교회 장면은 아메리칸 포크라는 도시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던 하이스판 레스토랑 장면은 유타주 중북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프로보에서 찍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1980년대 후반에 문을 닫아서 현재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엘모어 시티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엘모어 시티에서는 실제로 과음을 막기 위해 19세기 말부터 춤을 금지했다고 하고요. 춤을 금지하면서 마을에서는 졸업 무도회인 프롬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 2월 엘모어 시티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도회 개최 허가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를 허락했다고 하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케니 러긴스의 Footloose, 모두 발을 마구 움직이며 자유롭게 춤을 추라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율댄스에서 자유분방한 전학생 렌 메코맥 역할의 케빈 로드 베이커는 미국 배우입니다. 베이커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건축가 아버지 사이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이커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금을 받아 5주 동안 여배우이자 무용가인 글로리 벤스콧으로부터 연극을 배우게 됐는데요. 이 경험으로 베이커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베이커는 17살 때 집을 떠나 뉴욕에서 연극 경력을 쌓았고요. 그러다가 1978년 존 랜디스 감독의 코미디 영화 애니멀 하우스의 악동들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1979년 미국 텔레비전 연속극 Search for Tomorrow에 출연했고요. 1980년 숀 커닝엄 감독의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출연했습니다. 베이컨이 주목받은 건 1982년 영화 청춘의 양지에서였는데요. 그 후 영화 자유의 댄스로 10대들을 공부하면서 노력한 베이컨은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베이컨은 1988년 영화 She's Having a Baby에 출연했고요. 1990년 영화 불가사리에서 괴물로부터 마을을 구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JFK, A Few Good Men, 아폴로 13, 패트리엇 데이 등이 있고요. 케빈 베이커는 텔레비전 영화 찬스 일병의 귀환으로 2010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텔레비전 영화 부문 남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또 베이커는 2003년 영화 산업에 대한 공헌으로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해 별에 그의 이름이 새겨졌죠.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데니스 윌리엄스의 Let's Hear It For The Boy, 그 소년의 말을 들어봐요. 함께 듣고 오시죠. IUS 중 목사 딸 아리엘 역할의 로리 싱어는 미국 배우이자 가수 모델입니다. 로리는 지휘자 자크 싱어의 딸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나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자랐는데요. 로리는 음악계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13살 때 첼리스트로 오리건 교향악단과 협연했는데요. 나중에 줄리아드 스쿨 음대에 입학해 가장 어린 나이에 졸업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1980년대 초 로리 싱어는 연기에 집중하기 전에 엘리트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했고요. 마침내 영화 페임을 각색해 만들어진 텔레비전 연속극 페임에 캐스팅돼서 1982년부터 1983년까지 10대 무용수이자 첼로 연주자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로리 싱어는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영화 레인시티, 썸머 히트, 선셋 그릴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의 허버트 데이비드 루스 감독은 미국 배우이자 안무가, 영화 감독입니다. 루스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족이 모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루스는 연기 경력을 쌓기 위해 뉴욕으로 갔다가 무용에 매료돼 무용 공부를 했는데요. 1942년 맥베스의 순회 공연에서 세 번째 마녀로 무대 데뷔를 했습니다. 그 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안무가로 활동했는데요. 그가 안무를 맡은 작품으로는 1954년 영화 카르멘 존스, 1968년 영화 환희걸 등이 있고요. 허버트 로스는 1969년 영화 굿바이 미스터 칩스로 첫 영화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감독한 영화 올빼미와 새끼고양이는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후 로스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자유의 댄스 외에도 줄리아 로버츠를 스타로 만들어줬다는 1989년 영화 철목년, 스티븐 마틴 주연의 1990년 작품 나의 푸른 하늘,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1995년 영화 보이즈 온 더 사이드 등 인기 작품을 연출했는데요. 허버트 로스 감독은 2001년 10월 뉴욕 맨해튼에서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 윌슨과 마이클 리노의 Almost Paradise. 거의 천국이에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1980년대 미국의 춤 문화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80년대 미국의 춤과 음악은 과연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댄스 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인기 있던 디스코 음악이 사라지고 포스트 디스코가 등장했고요. 1980년대 초 빠른 템포에 들썩거리는 느낌의 뉴 웨이브와 전자악기인 신시사이저를 주로 이용한 음악인 신스팝이 결합해 댄스 팝이 탄생했습니다. 댄스와 팝이 결합한 댄스팝은 일반적으로 쉽고 복잡하지 않은 노래 구조로 비트가 강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곡에 중점을 둬서 팝 음악과 비슷합니다. 댄스팝 음악은 일반적으로 음반 제작자가 곡을 만들고 작곡한 후 제작해 노래를 연주할 가수를 고용했습니다. 따라서 제작자와 가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장르의 영향을 받은 음악이 바로 댄스팝이라고 하는데요. 댄스팝의 종류로는 컨템포러리 R&B, 하우스 음악, 트랜스, 테크노, 일렉트로팝, 뉴잭 스윙, 펑크, 팝, 록 등이 있고요. 대중적인 주류 음악 스타일인 댄스팝을 공연하는 주목할 만한 가수로는 셰어, 마돈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스파이스 걸스, 엔싱크, 저스틴 비버, 케이티 페리, 아리아나 그란데, 백스트리트 보이즈, 마이클 잭슨, 패셔 보이즈, 데비 깁슨, 티파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80년대 초 데뷔한 이후 댄스팝 음악을 대중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가수로는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이 있죠.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버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 영웅을 기다리며 참고 견딜 거예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는 약 82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등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은 톰 스노우, 짐 스타이먼, 케니 러긴스, 딘 피치포드가 맡았는데요. 음악 감독인 마일즈 굿맨이 영화 자유의 댄스 음악을 편곡했다고 하죠. 자유의 댄스 사운드 트랙은 당시 미국에서 900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빌보드 음반 순위 정상에 올라 두 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영화가 출시되기 전에 음반을 먼저 발표하면서 음악이 영화의 광고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하죠. 타이틀곡 풋루스를 부른 케니 러긴스는 이 영화로 80년대 최고의 영화음악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 허스키한 로큰롤 창법이 매력적인 가수 보니 타일러, 호주 록밴드 무빙 픽처스도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무빙 픽처스의 Never, 절대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자유의 댄스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80년대에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지만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가장 큰 약점은 이야기다.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노래 Footloose와 Let's Hear It For The Boy는 발끝을 두드리게 만드는 전형성 있는 노래들이다. 케빈 베이컨을 스타로 만든 영화 자유의 댄스는 캐스팅이 훌륭했다. 촬영 기법이 아름답고 활력이 넘친다. 이런 소감을 전했고요. 영화 자유의 댄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자유의 댄스에 등장하는 곡들의 배열은 훌륭하다. 1983년에 개봉한 또 다른 춤영화 플래시댄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자유의 댄스는 마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10대 캐릭터를 소개하려고 하며 뮤직비디오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 너무 많은 목적이 결합해 혼란스러운 영화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럼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샬라바의 Dancing in the Sheet. 침대 위에서 춤을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리엘과 목사인 아버지는 자주 갈등에 부딪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아리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빠가 믿는 모든 걸 내가 믿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난 아빠를 믿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드디어 학생들의 프롬댄스가 작은 마을에서 열리는 날, 댄스장에 모인 학생들이 어쩔 줄 몰라 다들 가만히 있을 때 랜이 뛰어들어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춤추자! 이번에는 영화 자유의 댄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랜은 마을 어른들의 억압과 큰아버지와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통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자 빈 창고로 차를 끌고 오는데요. 거기서 자유롭고 신나게 스트레스를 분출하며 춤을 추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렌을 마을에 새로 이사온 문제아라고 생각하고 있던 쇼 목사는 렌의 성숙하고 생각 있는 태도에 그동안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아리엘을 자신의 프롬댄스 파트너로 승낙받기 위해 찾아온 렌에게 드디어 쇼 목사가 마음을 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칼라 바나프의 Somebody's Eyes, 누군가의 눈,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댄스 영화의 전성기라고 불리던 80년대 춤을 통해 자유를 발산하는 청춘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영화 자유의 댄스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자유의 댄스 중에서 케니 로긴스의 I'm Free, 난 자유로워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문영이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걷는다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길도 행복한 길로 바뀌는 마법. 바로 사랑 안에 그 마법의 열쇠가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빗방울은 부드럽고 새들은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네요. 언덕 넘어 무지개를 보세요.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라는 가사에 사랑의 찬가 A Lover's Concerto 사라본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1958년 8월부터 시작된 빌보드 핫100 차트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악 분야의 순위를 발표하는 차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보드 핫100 차트가 시작된 바로 그 다음 해죠. 1959년 가을에는 과연 어떤 곡들이 상위권에 올라 있었는지 1959년 9월부터 12월 사이 빌보드 핫100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순위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두 곡이 눈에 띄는데요. 9월 초에는 24위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한 주 만에 15계단을 뛰어오르더니 그 다음 주에는 7위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2위까지 단숨에 뛰어오른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비 다린이라는 가수였는데요. 그런데 이 바비 다린이 이렇게 차트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바비 다린과 거의 유사한 순위 기록을 보인 또 다른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폴 앵카라는 가수였는데요. 이 폴 앵카라는 가수는 이보다 2년 전인 1957년 다이애나라는 곡으로 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휩쓴 저력을 가진 그런 가수 겸 작곡가였습니다. 다이애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폴 앵카의 음악은 많은 동료 가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1959년 9월 이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함께 격돌하게 된 바비 다린 역시 바로 이 폴 앵카 음악에 영향을 받은 그런 가수이기도 했어요. 이런 인연이 있었던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곡으로 1959년 9월 빌보드 차트 순위 경쟁에서 마주치게 됐을까요? 두 곡 중에서 먼저 폴 앵카의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하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들어볼게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Shoulder.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날 안아주세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는 달콤한 가사에 이 매력적인 폴 앵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잘 표현됐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였습니다. 1950년대 하이틴 스타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폴은 15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직접 만든 곡 다이애나로 팝 음악계에 데뷔하게 되고요. 이 데뷔곡은 미국에서 무려 13주 동안이나 음악 차트 상위권을 지킨 전설적인 곡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데뷔한 지 2년 뒤 1959년에 폴은 방금 들으신 이 노래를 작곡해서 컴백하게 되는데요. 10대 시절 폴의 풋풋한 목소리가 전하는 이 로맨틱한 노래는 그 시절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이 노래는요,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최고 순위 2위에 그치고 맙니다. 9월 첫 주 41위 진입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는 12계단이나 상승해요. 그래서 29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또 그 다음 주에는 19계단이나 올라서면서 단숨에 10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폴 앵커가 10위 자리에 올랐던 9월 셋째 주에는 이 비슷한 속도로 폴을 앞서가던 바비 다린이 7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이 9월 마지막 주에는 폴이 7위, 바비가 2위를 기록하면서 10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비 다린의 이 가파른 순위 상승을 따라서 폴 앵커 역시 바비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데요. 이 둘 중에서 먼저 1위에 당도한 사람은 바로 바비 다린이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드디어 바비 다린이 1위를 차지했고요. 바로 그 뒤 2위 자리는 폴 앵커가 오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순위 구도는 10월 둘째 주를 지나서 셋째 주까지도 쭉 이어지게 됩니다. 폴 앵커는 결국 바비 다린의 벽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2위에 머물다가 10월 넷째 주부터 3위로 떨어지게 되죠. 3위 자리에서 3주 정도 머물렀던 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11월 셋째 주에 4위, 11월 넷째 주에는 5위를 기록하면서 점점 정상의 자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막강한 상대였던 폴 앵커의 맹추격에도 당당히 1위 자리를 무려 9주 동안이나 지켰던 주인공 바비 다린의 노래는 과연 어떤 곡이었을까요? 바로 칼잡이 맥이라는 제목의 맥 더 나이프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1920년대 말 독일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서푼짜리 오페라 더 쓰리 페니 오페라에 쓰였던 곡을 재즈풍으로 새롭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따뜻한 연말 분위기에 잘 어울릴 법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맥 더 나이프는요. 이런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가사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상어 이빨에 물려 진홍빛 물결이 퍼지기 시작해 길가에는 시체가 놓여 있지 누군가가 그 칼을 막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가사의 맥 더 나이프는 주로 살인사건이나 공포스러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곡이 쓰였던 서푼짜리 오페라의 극중 노상강도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이렇게 다소 섬뜩한 가사를 가졌는데요. 하지만 1959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곡은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바람이 불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 명곡으로 남아있는 바비 다린의 맥 더 나이프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이야기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and it shows them pearly white. Just a jackknife has old Maggie, babe, and it keeps it out of sight. You know when that shark bites with his teeth, babe, scarlet billows start to spread.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aggie Heath, babe. So there's never, never a trace of red.
And on the sidewalk, ooh, Sunday morning, lies a body just oozing life. And someone sneaking round the corner. Could that someone be Mac the Knife? There's a tugboat down by the river, don't you know, where a cement bag just drooping on down. Oh, that cement is just, it's there for the weight you dare. Five will get you ten, old Mackey's back in town. Got to hear about Louis Miller, he disappeared, babe, after drawing out all his hard-earned cash. And now Maggie spins just like a snail. Could it be our boy's done something ras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3중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로 활약한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외친 기적의 여성 헬렌 켈러는 장애를 갖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횃불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6월 27일 남부 앨라바마주 터스컴비아에서 농장주인 아버지 아서 H. 켈러와 어머니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헬렌은 두 딸 중 첫째였습니다. 헬렌에게는 두 이복 오빠도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켈러는 태어날 때 시각과 청각에 이상이 없었고 6개월이 되면서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살 때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시각과 청각을 잃은 것은 생후 19개월째부터였습니다. 가정의 주치의는 헬렌에게 고도의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뇌막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정확한 병명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성홍열이나 수막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이 난 지 며칠 안 돼 어머니는 저녁 식사 종이 울려도 헬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헬렌은 성격도 거칠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우스운 일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이 웃어댔습니다. 주변에서는 헬렌을 특수시설에 보내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던 헬렌의 부모는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줄리안 치선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헬렌을 검사한 치선 박사는 전화 발명가로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벨은 청각장애자 교육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헬렌을 만난 벨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가보도록 추천했습니다.
퍼킨스 학교의 마이클 아나가노스 교장은 켈러 가족과 상담을 한 후 최근 그 학교를 졸업한 앤 설리번을 개인교사로 추천했습니다. 설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돼 시각에 장애가 왔고 수술 후 어느 정도 시력을 회복해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여성이었습니다.
교장의 권고를 받은 설리번은 1887년 3월 앨라바마에 있는 헬렌 켈러의 집으로 갔습니다. 20대 초반이었던 설리번은 이후 약 50년을 헬렌 켈러의 개인교사이자 삶의 동반자로 살았습니다.
설리번은 6살짜리 헬렌에게 자신이 가지고 간 인형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의 인형, 즉 DOLL을 손가락으로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차 다른 단어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 헬렌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싫어하고 협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설리번은 부모들과 논의 끝에 농장의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 헬렌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설리번은 헬렌에게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물이란 단어를 손바닥에 써서 가르치고 나면 헬렌을 수도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만져보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헬렌 켈러는 차츰 설리번의 지도를 따르면서 입술에 손을 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방법, 말하기, 책 읽기, 타이핑, 손가락으로 글자 쓰기 등을 익혔습니다. 1890년 헬렌 켈러는 보스턴에 있는 호레이스만 농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헬렌 켈러는 끈질긴 노력 끝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뉴욕시에 있는 라이트 허마슨 농아학교에 들어가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정규학과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1896년 케임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가 대학 예비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이 무렵 헬렌 켈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유명인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있었습니다. 트웨인은 헬렌 켈러의 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트웨인은 켈러를 자신의 친구이자 대기업 스탠다드 오일사 간부인 헨리 로저스에게 소개했습니다.
켈러의 재능과 끈기, 결의에 감탄한 로저스는 명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그녀의 학비를 대주기도 했습니다. 레드클리프 대학은 하버드대학교 여자대학입니다. 설리번도 함께 레드클리프 대학에 진학해 켈러의 옆에 앉아 강의와 교과서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켈러는 24살 때인 1904년 쿰 라우데, 즉 우등으로 레드클리프를 졸업했습니다.
켈러는 1905년 첫 저서 내 삶의 이야기, The Story of My Life를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21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게 된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그 후 텔레비전 드라마, 브로드웨이 작품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켈러는 대학 졸업 후 세계 문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헬렌 켈러는 20세기 전반 모든 시간을 사회, 정치적 문제, 여성 참정권, 파시즘, 산화제한, 사회주의 등에 집중하며 보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의회에 나가 시각장애인들의 복제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915년 헬렌 켈러는 저명한 도시계획 전문가 조지 캐슬러와 함께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시각장애와 영양결핍의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기구였습니다.
1921년에는 미국 시각장애연맹을 결성하고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는 자금 마련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켈러는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사회당 멤버가 됐습니다. 1909년부터 1921년까지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와 사회당 대통령 후보 유진 뎁스를 지지하는 여러 편의 글을 썼습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제목의 사회주의 에세이 시리즈는 사회주의와 세계 문제에 대한 그녀의 견해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언론은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회주의적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자 일부에서는 장애를 이용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46년부터 1957년 사이 헬렌 켈러는 5개 대륙 35개국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애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55년 헬렌 켈러는 생애에서 가장 길고 가장 힘든 아시아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75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켈러는 5개월 동안 6만 4천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강연과 집회 참석을 통해 헬렌 켈러는 수백만 아시아인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신체적인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어둠 속에 가려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기성세대와 권위주의로 둘러싸인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로 많은 명예 학위와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템플 대학 등 미국 대학은 물론 스코틀랜드, 독일, 인도, 남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어도 루즈벨트 명예 서비스 메달,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았으며 여성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됐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했던 헬렌 켈러는 88세 생일을 며칠 앞둔 1968년 6월 1일 미국 동북부 코네티커트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돼준 헬렌 켈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한말인 1902년 12월 22일 12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새로운 꿈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주 대륙에서 정착했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의 후손이 미주 대륙으로 퍼져나갔는데요.
한인 선진신 보면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
BOA 한국어 방송은 11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에서는 하와이 사진 신부부터 미국 내 독립운동가들, 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태권도 대부 이중구 등 굵직한 흔적을 남긴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 미주 한인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는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